스포돔 앞입니다. 이 스포돔 경기장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열리는 대형 경기장인데요. 그중에서도 루이지애나 세인트가 활동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미국 남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겨울에 스노보딩이 있다면 여름에는 바로 이것, 웨이크보딩이 있죠. 시원하게 물기를 가로지르는 웨이크보딩을 제가 직접 배워보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를 직접 찾았습니다. 미국 학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도 참 유명한데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해서 배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떻게 아이들이 배구 선수를 꿈꾸며 준비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알아볼 스포츠는 바로 레이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왔던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정말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다양한 차들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그 짜릿한 광경을 직접 봐봤습니다. 그럼 함께 미국 남부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1년 내내 여름 같고 1년 내내 쨍쨍하게 비치는 햇빛 아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플로리다주 템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레저 스포츠 문화를 경험해보려면 템파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따뜻한 항구 도시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은 템파의 신비로운 백사장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템파 주민들은 이 해변을 정말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해변가에 사는 현지 주민들은 웨이크보딩을 즐겨 탄다고 하는데요. 맥코믹스 케이블파크 앤 워터스키에서 일하는 캐시디로부터 저도 레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I love Florida. It's one of the bigger states for wakeboarding.
저는 플로리다주를 무척 좋아합니다. 연중 내내 날씨가 여름과 같아 웨이크보딩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웨이크보딩은 무한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해요.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웨이크보딩을 타러 오지요. 제 자신과 웨이크보딩 실력을 향상시키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케이블파크에 와있던 모든 사람들은 신나있었고 강한 동료의식도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더 출렁이는 물을 보면서 제가 과연 웨이크보드를 탈 수 있을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긴장됐지만 과감히 두 발로 물에 뛰어들어가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Does it fit? Yeah, it looks like it fits. Okay, this is gonna be so much fun.
물에 들어가자 즐겁다기보다는 외려 긴장되고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주요 인기 종목은 케이블 파크로서 5층 탑으로 된 케이블을 이용해 사람들이 웨이크보드나 수상 스키를 타고 와서 지형물을 이용해 즐기며 방향을 전환해 반대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보드에 오르면 균형을 잡으며 케이블의 의지에 수면을 달려야 하는데요. 줄에 끌려가기에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체력과 힘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So when someone comes here for the first time, we offer the lessons.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방법과 균형을 잡는 법, 돌아가는 방법과 도크에서 출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이용자에 따라서 케이블의 속도를 늦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초보자들이 실제로 확실히 한 바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스포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와 같지요. 제가 웨이크보딩만큼 좋아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발 사이가 벌어지면 물속에서 조정하기가 묘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럼 보드를 물속에 완전히 넣으세요. 계속해서 물속에 전신을 담그세요. 발이 앞쪽으로 떠오를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좀 어렵죠. 닭에서 출발하기가 간혹 힘들긴 하지만 일단 출발하고 나면 와, 내가 결국 해냈네요. 놀라워요. 라는 말이 나오죠. 안도감과 자유감이 들고 마치 한 모금의 청량제와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팔을 곧게 펴라고 한 캐시디의 조언을 새겨들은 후 드디어 하나, 둘, 셋 카운트다운에 맞춰 출발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제가 엄청 이걸 못하는데 캐시디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You got this. Alright, in 3, 2, 1. Yeah! 3 times the charm.
I feel wonderful. I feel reborn.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수영도 못하는데 웨이크보딩을 처음으로 해봤고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build such strong relationships.
저희는 이런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매일 하는 활동을 사랑하게 되고 웨이크보드를 타고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인 템파를 사랑합니다. 템파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걸 제공하죠. 항상 밖에 나가면 수많은 스포츠와 즐길 것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It's amazing.
이렇게 어려워도 재미있는 일을 해보니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아름다운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는 플로리다 중심부에 위치했고 놀거리가 너무도 많아 액티비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화려한 밤 문화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과 유명한 놀이공원까지 한시도 지루한 순간이 없습니다. 물론 언제나 스포츠도 즐길 수 있죠. 해가 뜰 때부터 사람들은 도시 곳곳에서 모여 온갖 종류의 레저 스포츠를 하며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는데요. 아이들은 특히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배구가 여자 스포츠 중에선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배구 시설을 방문해 둘러보았습니다.
There's a very large volleyball community here in Orlando.
이곳 올랜도에는 대규모의 배구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연중 내내 배구할 수 있어요. 실외에서 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기 5개의 비치 발리볼장이 있습니다. 모래에서 하는 운동이 많이 늘고 있고요. 모래의 활용은 분명 늘어가고 있죠. 운동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비치 발리볼장 역시 여기 두려고 했죠.
올랜도의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 덕에 지역 주민들은 함께 가벼운 시합을 하거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곤 합니다.
농구처럼 공만 있으면 어딘가에서 코트를 찾아 할 수 있는 고급 코트는 없습니다. 더 많은 배구장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개 비치 발리볼장이죠.
타냐에게 1대1 수업을 받았습니다.
All right, so we're going to go over passing first. You want to put your right over your left.
자, 그럼 패스 먼저 배워볼까요? 오른손이 왼쪽 위로 가게 하고요. 엄지손가락은 아래로 향하고요. 손이 아니라 여기가 공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자, 패스할 때는 패스한 상태로 머물다가 스윗 스팟으로 옮깁니다. 아, 가까웠는데 약간 손 쪽으로 닿았어요.
Good.
좋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그렇죠? 자,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해보죠. 패스, 좋아요. 패스.
Pass, good.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요.
배우는 건 재미있었지만 부끄럽기도 제 실력은 10살짜리 같았습니다.
14살 때 여기서 배구를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죠. 저희는 단지 지역 올랜도 클럽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6군데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답니다. 3곳은 올랜도에 있고 3곳은 템파에 있어요. 저희 팀의 연령은 10살에서 18살이고요. 이 시설에는 31개 팀이 있고 모두 6군데 시설에는 111개 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 혹은 단지 배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려 훈련을 받는다곤 해요. 곰바나 규칙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리그에선 보통 9살부터 훈련이 가능하다 합니다.
We're very proud of how many kids that we sent.
우리는 배구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시킨 여러 학생들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클럽에 등록시키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들은 투자가 대학 장학금으로 이어지길 바라죠.
I want to play college volleyball.
저는 대학 배구를 하고 싶어요. 많은 대학 코치들이 저희 게임을 보러 와요. 단지 필요한 건 두드러지게 그들의 눈에 띄는 거죠.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장학금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코치진은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팀워크를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I mean, just the competitive team aspect of it. And
경쟁력 있는 팀의 측면에서 보면 평생토록 우정이 지속되는 친구들을 만들게 되고 또 함께 운동을 해서 즐거워요. 운동과 함께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정말로 재밌어요.
I started when I was 14 and, you know, to be able to help.
제가 14살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4살 아이들이 배구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네요.
베타노지는 루이지애나주의 수도입니다. 해마다 많은 레이싱 팬이 모이는 장소이자 맛있는 음식과 진정한 서던 하스피탈리, 즉 남부의 친절함을 경험하기에 좋은 곳인데요. 이 두 개를 레이싱 트랙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하면 상상이 되시나요? 베타노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노 프라블럼 레이스웨이 레이싱 경기장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레이싱 스포츠를 통해 그 중요성은 더욱 깊어집니다. 남부의 거대한 땅을 이용해 레이싱 선수는 특기를 발휘하는데요. 빨리 그리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거지요.
I'm one of the owners of No Problem Raceway.
저는 루이지애나주 벨레로스에 위치한 노 프라블럼 경주로의 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뉴올리언스주에서 약 1시간 그리고 베톤루지에서 45분 거리죠. 가족들과 가까이 루지애나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모두 동시에 하지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쿼터 마일 드래그 스트립이 오늘 경주를 할 곳인데 저희는 연중 내내 드래그 스트립에서 매 주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폭발적이고 우렁찬 자동차 엔진 소리를 직접 가까이서 들으니 더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드래그 레이스 경주용 자동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라 일부 이벤트에서는 구식 자동차들만 참가하고 있지요. 참가자들이 일반 자동차로 경주하기도 합니다.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많은 팀워크가 필요한지 놀라웠어요. 레이싱카도 레이서들만큼이나 각자 특색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베턴 루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The team manager of the Randy Meyer.
저는 랜디 메이어 경주팀의 팀장이에요. 저희는 캔사스주 캔사스시티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운전을 시작했어요. 저는 당시 10살이었고 주니어 드래그스터라고 불렸죠.
레이싱카의 힘과 속도 때문에 레이서는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최상이어야 성적을 잘 낸다고 합니다.
We go from a dead stop, so you can see on the Christmas tree.
저희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보시면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세 개의 노란 불이 켜져 있고 녹색 불이 있고 또 녹색 불에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이죠. 저는 다른 이들의 경주를 보다가 경주 구역으로 가요. 차에 탑승하면 출발 준비가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고 예리함을 유지하죠. 이 차는 여기 어느 다른 차와도 다릅니다. 이 차는 여기에서 가장 빠른 등급이에요. 시속 약 530km로 주행할 수 있는데 300m를 5초에 주파하는 속도예요. 경주에서는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항시 완벽하게 조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Everything has to go just right for them to make it all the way.
모든 게 계획한 대로 진행이 돼야 트랙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옆길로 치우치거나 스쿼럴리, 즉 최고 속도에 이르러 턴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걸리면 분명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 하고 이는 경주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가장 행복한 경주 참가자는 경주가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이해하고 뭔가 잘못될 경우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참가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좋은 경주를 만드는 것 같아요.
We have a G-force of 3.5 G's.
출발선에서 출발 시에는 이 중력이 3.5G 이상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몸이 뒤로 젖혀져요. 그래서 5점씩 고정 안전벨트와 턱끈 그리고 팔벨트, 헬멧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 출발 시 3.5G의 중력에 의해 머리가 뒤로 젖혀져도 턱끈이 머리를 붙들어서 시야가 정면을 주시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결승선에 초점을 둘 수가 있어요.
이 스포츠에는 너무나 많은 재능이 필요하죠. 열정, 기술, 그리고 때를 따른 조심성과 대담함까지 필요합니다.
Race fans are a loyal group of people.
경주 팬들은 의리가 있는 이들의 그룹입니다. 현실적이고 견실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경주 트랙에 있을 때는 단지 다른 경주 참가자들과 어울리는 참가자이고 이는 생기를 되찾게 해주죠. 이 나라 어디에서도 그들보다 좋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You know, I love coming down to Louisiana.
저는 루이지애나주에 내려와서 경주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랍도록 좋고요. 친절하고 음식도 아주 맛이 뛰어나요. 저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남부의 친절함을 경험했고 차들이 경기장에서 질주하는 걸 보고 스릴을 느꼈어요.
The guys that we race with, I've known my whole life.
함께 경주하는 이들은 제 일생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저에게 그들은 가족과 다름이 없어요. 저희는 트랙에서는 경쟁을 벌이지만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기꺼이 도움을 주고 또 부품을 기증해주고 그들의 시간과 노동을 봉사해줘요. 그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의 스포츠랍니다.
You come here and nothing's a problem.
여기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령 경주 참가자 차량에 일부 부품이 고장났다면 주말이면 기본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스피커를 통해 이야기를 하죠. 도움이 필요한 경주 참가자가 있습니다. 부품을 필요로 하네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다섯 명의 참가자들이 그 부품을 가지고 와서 부품 교체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는 일종의 저희 못도와도 같습니다.
남부 지역의 레저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태양 아래서 빛나는 동안 지역 주민은 물, 도로 그리고 모래를 취미 활동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여유 있는 마인드와 긍정적인 성격을 토대로 저 또한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래도 제겐 아직도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래도 이번 여행 또한 신나는 경험 위주의 모험이었네요. 웨이크보딩을 해보며 체력도 단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물에 뛰어들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통해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배구의 성실히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도 받았어요. 어린 선수들의 실력을 제가 절대 따라잡을 순 없지만 적어도 이제 해변에서 비치발리볼은 할 수 있겠습니다. 베타뉴지의 레이싱 경기도 잊을 수 없었는데요. 신나고 흥분했을 뿐 아니라 레이싱이라는 스포츠를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상담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점차 자신감을 얻고 또 활력을 얻어가던 김지혜 씨에게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엄청 아파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원자력병원 지금도 추적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발 그만둬야 된다.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생명이 위태롭다. 왜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는 조심스럽게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닙니다 했더니 그냥 한동안 말씀 없으시고 거의 한동안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께서 계속 치료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일을 내려놓았어요. 일을 내려놓고 한 1년 쉬었는데 그다음 생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취업이 되지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치료에만 전념했다가 김재혜 씨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예, 나이가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가진 재능들을 하나하나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상담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엄청 우리 사람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만들 고민을 굉장히 했어서 정말 다양하게 접목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코칭을 배워야 되겠다.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심리학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요. 근데 그 원인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저의 일생 과거를 다 흩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우리 사람들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접근성을 제가 다양하게 시도했었는데 제가 코칭을 받아보니까 코칭이 에너지로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만의 정착하면서 마음의 힘든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심리상담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몇 년을 걸려도 풀지가 못해요. 그래서 또 우리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코칭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미래를 계획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일으키는 이 코칭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로 합니다.
대학에 학과에 코칭이 없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학과에 코칭을 학과를 세우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8년 전에 이게 없어가지고 대학원에서 조금씩 이제 MBA 과정 경영학과에서 코칭을 그 비즈니스 코칭으로 비즈니스 대학 모델로 이렇게 코칭을 가르치고 심리학과에서는 열린 질문으로 긍정 질문으로 여기서 조금씩 해서 가르쳐줬었는데 저는 이걸 전문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개신대학원 대학교라고 석박사 따로따로 이제 전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학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잠시 고민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재혜 씨는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탈북민들 지원해주는 학과에 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학과를 배울 것인지 그러면 그냥 학위만 주어질 뿐이에요. 그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갔었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것이 잘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주제로 해야 될지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제가 혼자서 했었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서 개인 센터를 조그맣게 개인 사업자로 조그맣게 했었어요. 해서 혼자서 우리 탈북민들 힘든 상황에 사람이 있으면 코칭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코칭이 왜 좋은지 교육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많이 끌어서 크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여만큼을 그냥 소소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지혜 씨는 코칭으로 만난 여러 탈북민들과 함께 지역봉사 활동까지 했는데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서 지역에서 환경봉사활동 그래서 우리 동네 지킴이라는 제목을 슬로건으로 해서 주변에 환경봉사도 하고 이렇게 환경봉사 탈북민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우리 탈북민들이 자기가 사회에 뭔가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 동네도 이뻐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작게라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 거를 좀 자극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홀로 탈북민을 코칭 상담하고 또 교육해온 김지혜 씨. 결국 김재 씨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지혜 코칭 연구센터인데요. 탈북민 김지혜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사립명문대학 존 서킨스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존 서킨스 대학교는 1876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세워진 사립대학으로 미국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교라는 긍지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존 서킨스 대학교의 표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입니다. 존 서킨스 대학교는 9개의 단과 대학의 학부 대학원생 합쳐서 현재 약 2만 4천 명이 재학 중인데요. 존 서킨스 의과대학과 병원이 워낙에 유명해서 존 서킨스 하면 그저 의과대학과 병원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학, 특히 의료공학 분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들 중에서는 매년 가장 많은 연구개발 활동 기금을 사용하는 대학으로 39년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존 서킨스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을 보면요. 2만 9천 명 넘게 지원을 해서 2,3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8.4% 입학 허가율을 보였고요. 최종적으로 약 1,300명이 입학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의 도움말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한 학생들로 나타났습니다. 양사키스 대학이 소개하는 인정분포 자료를 보면 백인이 24%, 아시안이 28%, 히스패닉계가 18%, 아프리카노메리칸이 14%, 유학생 9%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통계를 보면 존스 홉킨스 역시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학생이라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학생 대 교수 비율은 7명당 1명꼴입니다. 미국의 대학 지원 방법은 크게 조기 지원과 정규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입학 사정,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구속력이 있는 조기 지원 방식의 early decision 방식이 있는데, 이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11월 1일까지 원서를 마감하면 12월 15일경 입학 허가 결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조기 지원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시 1월 2일 마감되는 정규 지원 과정으로 보내주며 3월 말을 전후로 해서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받게 됩니다.
존 서킨스의 또 하나 자랑은 바로 피바디 음악대학입니다. 이 피바디 음대는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 필라델피아에는 커티스 음대와 더불어서 손꼽히는 미국의 명문 음악대학인데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 피바디 음대가 존 서킨스 대학교에 속한 단과대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피바디 음대는 존 서킨스 대학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선사업가 조지 피바디가 1857년에 세운 음악대학입니다.
네, 피바디 음악대학은 지역사의 모든 주민들에게 문화증진을 시키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선사업가 조지 피바디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아 저명한 음악가, 작곡가, 지휘자들을 스카우트해 1857년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이 치열했고 메릴랜드주는 남부와 북부가 갈리는 경계에 있어 분쟁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실제로 수업은 1866년에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바디 대학교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쳐오면서 국내외적으로 문화교육의 전당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음악 전문인들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문 교육 과정을 실시해 지역사회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과 과정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피바디 음대는 재정난으로 1977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합병하면서 전기를 맞는데요. 이후 피바디 음대생들은 일반 대학 교양 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존스 홉킨스 학생들은 피바디 음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존스 홉킨스와 피바디의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응용물리학 연구소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더욱더 도약하는 대학이자 명문 중의 명문으로 향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주탐험 등 굵직굵직한 국방부, 연방항공우주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우주선 제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대단히 연구단지입니다. 메릴랜드주 로럴의 360에이커에 달하는 연구단지에는 굴지의 명문대학에서 학문을 마친 공학도, 과학도들이 연구를 하는데 대학 내 단일 연구소로서는 최상급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응용물리학연구소는 1942년에 조직된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와 미국민의 번영된 삶을 위해 기여하며 존스 홉킨스 대학의 명성을 크게 탄압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직간접적으로 메릴랜드주 경제에 창출한 효과가 110억 달러가 넘고요. 9만 5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볼티모어시가 워낙 범죄율이 높은 도시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고요.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대규모 흑인 폭동이 일어나기도 해서 치안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학교 측은 물론이고 주정부에서도 안전장치와 보안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희 씨의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교 소개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이 시간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약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여고 마데라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첫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입니다. 이 경 씨는 마데라스쿨로 부임하기 전에 메릴랜드 스톤 리지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다가 워싱턴 DC의 사립학교인 머레스쿨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이후에는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와일드우드 스쿨에서 부교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 씨가 지난해부터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 마데라 스쿨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적한 숲속의 호숫가에 위치한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버지니아주에서 최고의 기숙학교와 최고의 여자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인종 다양성을 이루며 남다른 교육 방침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7월부터 마데라스쿨의 11대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교장을 마데라스쿨의 아름다운 교정 한가운데 자리한 사택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개수연 or 크리스티나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The Madeira School 여자 고등학교 교장 입니다. 저는 포토믹 메릴랜드 자랐고 스미스 칼리지에서 역사학과를 받고 하버드 그래듀에이트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마스터스 디그리 받았습니다. 저와 저의 학교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자, 명문 사립여고 교장이 되신 소감 어떠십니까?
I feel wonderful. I'm very grateful to the Maduro community for welcoming me back home. I was in LA for 3 years.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환영해 준 마데라 커뮤니티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LA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멋진 학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훌륭한 기회였죠. 이 학교를 방문하고 면접을 봤을 때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사명은 제가 이끌고 싶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우리 그러니까 이 학교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대해 매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교육을 통해 내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을 배출하는 것이 마데라 학교의 사명이고 저는 이 사명을 강하게 느꼈으며 그런 학교에 오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계 첫 번째 교장이 되셨는데 교장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I mean, I'm very grateful that I am.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맡든 항상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노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위치한 맥클린이라는 지역이요. 버지니아에서도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100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계 교장이 없었는데요. 그 역사를 깰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Yeah, I mean, I think it's in independent schools in this country.
제 생각에 사립학교 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을 추구한 한국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저를 찾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학교를 포함해 학교를 이끌어온 경력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학교와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최고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제가 이전 학교들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해온 것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의 커뮤니티는 항상 유대감이 강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커뮤니티를 다시 되살릴 누군가를 원했었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팬데믹 동안 서로 단절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저는 이전 학교들에서 성공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마데라 스쿨의 남다른 교육 방침 중에 하나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일찍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For us, we feel like education isn't just.
저희는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활용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학년이 되면 봉사단체에서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열정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1학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봉사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는 보통 자신만의 인턴십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선물인데요. 많은 학생이 이곳에 오는 이유이고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마데라 스쿨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입학 후에 학생들 간의 경쟁도 꽤 치열한 편인가요?
Yeah, we're all girls.
이 캠퍼스에는 34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 정말로 오고 싶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열정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찾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학교의 좌우명 중 하나가 스스로에게 최고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성적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어요. 누가 수석 졸업자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모든 학생은 자신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학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훌륭한 라크로스 선수일 수도 있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길과 열정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모든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유명인도 있을 텐데요. 몇 명만 이름을 좀 대주실 수 있을까요?
Yes, I mean, I think
이 학교 동문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캐서린 그레이엄 씨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자 소유주였습니다. 그분의 가족인 유진 마이어 일가가 우리 학교 땅의 일부를 기증했죠. 그녀의 자매들도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막내딸인 로리 케네디와 영화 그리스 또 드라마 웨스트윙에 출연한 배우 스토커드 채닝도 이 학교 유명한 졸업생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유명한 졸업생이 있지만 이 세 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이셨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영어 교사로 국무부에서 일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저는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교육이란 것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나 문학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서 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역사에 관해 배우지 않았고 아시아 역사에 관해서도 전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스미스 칼리지에 갔을 때 세계 다른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을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고대와 중세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스미스에서 다양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1년 동안 법률 보조 일을 했는데요. 1년쯤 지나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죠. 제가 역사 교사가 되기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우는 것 이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가 돼 학생들이 배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신 만큼 이 학교의 리더로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교육자로서 어떤 전환점을 갖게 한 일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까?
I actually stayed at home for 5 years to raise my kids.
스톤리치 학교에서 일하기 전 일인데요. 저는 5년 동안 일을 쉬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첫째를 낳고 둘째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잠시 멈췄어요. 그 후 스톤리치에서 아카데믹 딘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저는 종종 교장이나 학과장은 교사의 삶이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삶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모두 이전에 교사였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는 항상 교사로서의 경험을 유지해왔습니다. 교사들이 제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관리자가 됐을 때 교사들을 감독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사들이 이 학교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건데요. 그들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사들의 일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교실을 방문해서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학부모시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자녀를 키우는 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Yeah, that is a good question. That is a reall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DC에 있는 머레 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상급 학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장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의 교장이었던 적은 없었죠. 하지만 제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와서 수업 중에 조나 매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나를 동료로 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로 대하는 건가요?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부모로서 말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조나 매튜의 엄마로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직장에서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저를 채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제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아이들을 위한 여정은 제가 모든 학생에게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열정과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자격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 인생 모토입니다. 그들 자신이 되게 하자,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게 하라, 이런 말처럼요. 제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하길 바란다,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껴요. 부모님 덕분에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이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시나요?
I hope that everyone remembers that I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로부터 보살핌과 지지를 받았다고 기억해 주길 바라요. 어떤 마데라 졸업생이라도 저에게 다가와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여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스톤리치 학교에서 관리자로 일할 때 그 학교 상담사로 왔죠. 우리는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제게 와서 당신 덕분에 제가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었고 제가 되고 싶었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됐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학생이 지금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리스티나 경 교장 선생님께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Education for me is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교육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행복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고 평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데라 스쿨의 설립자인 루시 마데이라가 우리의 사명에서 말했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죠.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I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This was lovely. This was great.
네, 지금까지 미국 동부 버지니아 명문 사립 여자 고등학교 마데라 스쿨의 첫 아시아계이자 한인 교장으로 부임한 크리스티나 경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산나눔재단이 아산상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4월부터 새로운 10개 팀의 탈북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아산상회 교육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왜 비즈니스를 모델로 만든 걸까? 비즈니스가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한 가지, 두 가지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매출이 나냐 안 나냐. 우리
제품이 예쁘다.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가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및 검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산상회 6기 과정 중 두 번째 인사이트 특강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이 아산상회는 4월 초 OT 워크숍을 시작으로 10월 데모데이까지 참가자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 기수와 마찬가지로 탈북민이 대표인 팀을 선발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아산나눔재단 박성종 사회혁신팀장에게 들어봅니다.
네, 아산상회는 20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9년부터 4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와 지금 5기, 6기가 조금 다른데요. 4기까지 운영할 때는 저희가 탈북민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배경 사람들, 그다음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왔고요. 5기부터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탈북민 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지원에서 팀 지원으로 바꿔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탈북민이 대표인 팀이어서 탈북민이 섭외 능력이 있고 팀 구성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한국 배경이든 외국 배경이든 상관없이 주도해서 팀을 데리고 지원하십시오라고 해서 5기, 6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수부터는 탈북민이 대표인 창업팀을 선발해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는 건데요.
아산상회는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창업의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탈북민이었고 근데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과 함께 팀을 만들면서 창업을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탈북민이 좀 숨는 경향도 좀 있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도 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다양한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창업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좀 그쪽에 힘을 좀 더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탈북민이 주도해서 팀을 이뤄놓은 팀이면 일단 한 1, 2년 정도는 그런 과정을 미리 거친 거잖아요. 창업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탈북민 대표 팀으로 아산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팀장은 이 팀을 선발할 때 사업성을 가장 높이 봤다고 합니다.
팀으로 뽑다 보니까 개인으로 봤었을 때와는 좀 다른 창업적인 모양,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모양을 갖춘 팀들이 그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기술 기반, 빅데이터나 AI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라는 팀들도 있고요. 이제 요식업이라고 하는 F&B 쪽이 한 30% 정도는 돼요. 저희가 사업적인 것을 일단 많이 봅니다. 근데 한 4, 50% 정도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적인 부분을 하나를 보는데 탈북민이 대표로서 이 팀을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서류나 또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 상회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스타트업으로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0팀을 뽑았습니다.
탈북민 대표로 주축이 된 이 창업팀은 7개월간 어떤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 10개 팀이 소위 말하는 인큐베이터라는 이들을 성장시켜줄 기관들과 매칭하는 시간 그리고 또 리더십 코칭이라는 탈북민 대표님들의 리더십을 높여주고 또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코치님들을 별도로 또 다 붙여드려요. 대표님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그룹 코칭도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에서 인큐베이터와의 매칭, 그다음에 리더십 코치와의 매칭을 진행을 하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운영 규정 등 안내하는 시간을 저희가 4월 초에 가졌고요. 그래서 매칭된 인큐베이터와 리더십 코치와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야산상회 6기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쓴 점은 탈북 창업가를 위한 리더십 코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업가들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 풍파 때문에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질 때가 많아서 작년부터 리더십 코칭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매칭을 시켜드려서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흔들릴 때,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인큐베이터와 함께 급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람적으로는 지치지 않고 중심을 더 잡아갈 수 있는 양날의 바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는 게 주요 특징이고 아산상회 내에서만큼은 우리의 자원들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커뮤니티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컨설팅 또 임팩트 투자 전문기관인 미스크의 송영일 디렉터는 인사이트 특강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참가자들에게 쉽게 설명했는데요. 탈북 창업가의 성장에 돕는 디렉터로서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탈북민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좀 조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다른 탈북민들의 롤모델이 돼야 될 것 같고 혹은 내지는 남한 대표님들보다 좀 잘해야 될 거 이런 중압감들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탈북 대표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고 본인 라이프스타일, 본인의 갖고 있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 비즈니스에 잘 담아내서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주변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상회 6개에 참여한 10팀 가운데 A1 환경이라는 팀으로 참여한 탈북민 김다혜 대표를 만났는데요. 김다혜 대표는 현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잡초가 나지 않도록 농사 지으실 때 까시는 매트가 있어요. 멀칭 필름이라고. 근데 그것이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500년 가서 썩지를 않는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리고 또 태웠을 때 이산화탄소라던가 유해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ESG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소재로 6개월 만에 이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3기에 참여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창업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 참여했어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혜택은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해서 쌓아놓은 쿠폰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산상회에서 3기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과 이론과 그다음 실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우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해가지고 6기에 지원을 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학연 지원 혈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처를 뚫고 이제 납품하는 데까지 전략과 마케팅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화 모델이 한 80% 완성 단계로 끌고 가는 거를 이번 목표 단계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받기 직전까지 모든 자료화, 데이터화,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A1 환경에서 온라인 판매와 홍보를 맡은 김주현 과장은 야산상회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한다던가 고도화시킨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먼 미래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우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여기서 그 부분들을 내가 최대한 배워가야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탈북민 권봄 씨도 아산상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GB 한복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끝으로 권봄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처음에 뽑혔을 때 퇴근하면서 진짜 눈물이 펄컥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아직 브랜딩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없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산상에 와서 브랜딩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별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니까 뿌리부터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마케팅 부분이랑 그 마케팅이 브랜딩이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잘 잡고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으면 제 브랜드가 좀 더 빛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